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책망이 없었던 두 교회,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지정학적 위치라 어떠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이 교회가 참 어려운 와중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참 애를 많이 썼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서머나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시면 에베소 항구에서 약 80km, 그러니까 한 50마일 정도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인구가 약 20만에서 30만 명가량 모여서 살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대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는 물론 부요함이 있었고 풍요가 있었고 그곳에는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도 팽배했었고 많은 이교대들의 침범도 있었고 그들의 회유도 있었고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된 AD 90년대, 그러니까 주후 1세기에서 2세기 때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오늘 지금 서머나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분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썼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당한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사단으로부터의 공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장차 그러한 교회들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가 나아가야 할지를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언론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라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런 은혜를 좀 발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먼저 읽어보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그 서머나 교회에 당신을 소개하셨는지 그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처음이요 나중, 영원 전부터 영원 말까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서머나 교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서머나 교회가 주전 3000년에 건립된 도시로 상당히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도시고 풍요를 누렸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한 주전 3세기경에 이게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되고 소멸되었다가 다시 재건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들으면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지는 그런 비유로 소개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인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요, 내가 창조주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인 내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너희들 이 도시가 파괴되고 멸망되었다가 다시 소생하여 이처럼 번영을 누리는 것, 여기도 그런 도시 아닌가? 사람들이 역사를 압니다.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 주님 그런 분이시군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주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많은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거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지난 우리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제가 이 안다라는 표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또 오이밭에 한번 가볼까요? 자, 두 형제가 오이밭에 갔습니다. 두 친구가요. 야, 다 오이다. 나도 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해보시죠. 야, 다 오이다. 나도 안다. 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안다. 내가 안다. 주님께서 안다. 오이다. 내가 함께 너희와 고통, 눈물, 환난, 궁핍, 내가 함께 너희와 거하면서 내가 너희의 살림살이 구석구석 다 살펴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다 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표현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너의 뭐와 무엇을 아신다고요?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뭐 원어 자꾸 제가 뭘 이렇게 난척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 되게 거부감 느끼시는데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서 원문의 의미를 좀 알면 이해하는 깊이의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환난이라는 말이 들마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건 이 환난은 자기가 뭘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실수를 해서 당하는 그런 환난이 아닙니다. 이 환난이라는 들마신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 쓰이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가슴이 꽉 눌려있는 그런 상태를 들마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제 이제 간증을 조금씩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들어 누워가지고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가슴이 답답함을 느낄 때 꼭 누워있어도 여기다 맷돌을 하나 얹어놓은 것 같다라는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표현된 환난이라는 표현은 그런 겁니다.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무게감이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이 뭘 잘못해서 사업을 못해서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닙니다. 궁핍이라는 단어 오늘 푸토코스 푸토케이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푸토코스라는 말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가난하다라는 말 푸토코스라는 말이 이거 완전히 다 망해서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어서 남이 무언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그 상황을 푸토코스 푸토케이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은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때거리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궁핍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환난과 궁핍에 있는 것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이다 한다. 그거 내가 너희와 함께 눈물 흘리면서 같이 굶으면서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 속에서 너희와 함께 알고 있다. 주님도 그 고통에 참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체를 또 하나 밝혀주십니다. 이 원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삶이 게을러서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환경에 어쩔 수 없는 그 사회 구조에 눌린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나는 굶고 환난과 궁핍 속에 나락에 떨어져서 애들도 힘들고 나도 굶고 모두가 다 눈물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나는 이 가난과 궁핍 이걸 내가 달게 지겠다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분들이 그 시대적 상황 안에서 노력해도 안 되는 시대를 이분들이 산 거예요. 그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유대인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중반부 이하에 보시면 유대인의 회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중반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단의 회라. 서머나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역사책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서머나 지역에서 권력층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득권층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 데나리온을 헌납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정경유착의 시작이 이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정경유착이 일어나면 타종교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권력적인 힘을 가지고 억압할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상인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길드라는 조합이 있어서 거기 가입해야 장사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대기업이 있어서 거기 취직해서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립자족해야 됩니다.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조합에서 하는 일이 우상숭배하고 일시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한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스스로 궁핍 속에 어쩌면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한술도 떠서 이 유대인들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너무 핍박을 많이 가했습니다. 실제로 그 핍박이 어느 정도 심했느냐?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실상은 너희가 뭐하다고요? 부요하다고요. 우리가 부요하다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 환난과 궁핍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러고 막 때를 쓰고 금식하면서 막 어디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거 아니다. 실상은 뭐하다고요? 부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어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신가요? 그 아멘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 3장 17절에 이 정반대의 평가를 주님께서 내리셨어요. 한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요함을 얻었다. 사업이 잘 됐다. 자녀가 잘 됐다. 성공했다. 사람들이 권력을 내가 가진 것을 보면서 박수를 쳐준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과 반대의 길을 가면서 흡족해 하는지 모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자다. 우리 교회 뭐든지 도울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힘이 있다. 우리에겐 부와 권력이 있다. 우리는 부요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주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너희 실상 가난한 자라. 너희의 눈먼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예수님의 생각, 주님의 판단이셨습니다. 우리는 이상하죠. 주님께서는 부요한 가운데에 묻혀져서 거기에 눈이 멀어서 그 부요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가난하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그거 진리가 아니다. 그 너희가 말하는 부요함은 진짜 부요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부요하다,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 우리가 가져야 속이 시원할 만큼 아직도 우리는 이 안에 그러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 정말 참된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많이 가져야 하나님께서 부요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가?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님들은 지금 눈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 환난과 궁핍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적같은 역사로 이 환난을 면하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벌을 주시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서 에스더서에 나타난 것처럼 그 유대인들의 부림절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극적인 반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성경을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이용합니다. 사람들의 그 연약함, 가난한 마음, 궁핍한 생활들을 이용해서 그런 말들을 막 선포할 때 아멘이 막 소리가 저절로 커지는 그런 걸 유도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환난과 궁핍이 면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 더 믿음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장차 올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고 싶으신 건 이 땅에서 붙잡을 수 없는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 주님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기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은 사람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죠.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은 세상을 보는 가치관과 모든 사상과 철학적 사고, 경제관념, 자기의 삶의 모든 생활 방식이 다 바뀐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장차 받을 고난이 있으실 텐데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세상의 조롱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궁핍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녀들이 사회 출세를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시겠습니까? 충성하시겠습니까?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에 중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예비되어 있는지 10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당시 1세기의 자료들을 보면요, 뭐 요세비우스라든지 타키투스 같은 그 타키투스 연대기라는 게 있으면 그 책 구하기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마 필립 샤프의 교회사 같은 그런 책에서 거기를 다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런 인용된 자료들,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 1세기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가 옥에 몇 사람이 갇힌다, 10일 동안 갇힌다, 10일이라는 수 완전수입니다. 유대적인 숫자로 완전수고 묵시록에서 이런 말씀들이 기한을 정한 인용 구절이 많습니다. 구약의 묵시록이 이 말씀 어디서 인용했겠습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일의 기한.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일의 기한, 정한 기한 동안 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1세기 때의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문헌에 보면 1세기 때에 옥에 갇혔다 이러면 감옥살이를 하고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겁니다. 그 죽을 날 받아놓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힌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옥에 던져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몇 사람 이제 순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교할 거라고요. 실제로 서문학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교회의 유명한 12번째, 벌써 12번째 순교자가 탄생한 그분의 이름 우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누구죠? 네, 폴리카입니다. 그분이 뭐 AD 55년, 65년 뭐 이쯤에 태어나서 한 AD 155년, 165년, 86세를 사셨어요. 장구한 세월을 살으셨습니다. 그분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의 제자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분이 화형장에서 묶여서 산 채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유독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미티안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네로 시대 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AD 60년대 그 시대를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때로는 짐승의 밥으로 찢겨 죽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이 불에 타 죽기도 했고 사람들의 비서 가운데에서 많은 조롱거리로 죽어갔습니다. 실제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타키투스 연대기 같은 데 보면 그 사람이 로마 시대의 참정관이죠. 호민관입니다. 정치인입니다. 그 로마 시대 호민관이었던 이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보아도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놀잇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목숨이 파리 목숨만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희락을 주는 그 유흥을 즐길 때에 와서 찢어 죽이는 소재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말씀을 볼 때, 아, 나 임직패에 이거 써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제가 받은 목사 임직패에도 이 말씀 써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냥 받을 때, 아, 좋은 말씀이구나. 죽도록 충성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정말 죽음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생명으로 믿음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피스티스라는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제가 번번이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믿고 죽을래? 안 믿고 살래?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진다니까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화끈거린다니까요. 나 정말 진짜인지는 그때 가봐야 알 텐데. 뭐 예화체백에서 저는 봤습니다만 뭐 러시아가 뭐 공화정이 무너지고 뭐 이렇게 공산화 될 때 있었던 일화인데요. 뭐 총 들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막 사람들 쫓아내고 그랬던 일이 있었답니다. 뭐 저는 러시아 선교 가가지고 진짜 총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봤습니다. 아니 왜 단기 선교팀이 갔는데 정말 총을 들고 와가지고 경찰서에 데려가가지고 구금을 시키더라고요. 뭐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이 1세기 선교님들 성원학교회를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여기에 누가 총 들고 한 사람이 와서 뭐 정신이 어떻게 됐든지 누가 어떤 한 사람이 딱 와서 여기서 누가 한 사람만 나와가지고 내 총에 맞아 죽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살려줄 테니까 누가 나와서 내 총 맞아 죽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나가실래요? 아니 다 저를 쳐다보십니다. 아니 오늘 왜 담임 목사님 안 나오셨죠? 담임 목사님 계셔야 되는데. 아니 저는 여기 누가 총 들고 와서 그렇게 막 떠들면 저는 여기 숨을 거라고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기 앉아가지고 목사님 안 나가시나 이러고 담임 목사님 쳐다볼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 죽인다 그러면 다 죽여라 그러고 내가 죽겠다 그러고 나갈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이 본문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려면 총 들고 와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한 사람 죽일 건데 한 사람 내 총에 맞아 죽으면 다 살려줄게 그럴 때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다 일어나서 나를 먼저 죽여라 그러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오늘 서문학교의 성도님들 천국에 가서 만나시면 인사 한번 해야겠죠?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자기 당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길래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신 은혜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아무리 궁핍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런 은혜가 가슴 깊이 담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서머나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환난과 궁핍 또한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일평생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에 저희들 서 있지만 살아있는 순교자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어떠한 어려운 일, 어떠한 환난, 어떠한 궁핍을 만나도 우리의 온 삶에, 우리의 온 전 인격에 그리스도만 충만히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